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앞부분에 나왔던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 무너뜨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3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첫 번째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건 시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징조와 관련된 질문을 한 거죠. 일단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참 여지껏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응하는 그래서 일정 부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묻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른 종류의 관심사나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 언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합당하게 질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자들에게 좀 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질문을 한다고 했다면 다른 것도 물어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주님 그게 끝인가요? 주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을 세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더 온전한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언약의 백성을 준비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물론 우리도 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와 같은 질문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무엇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잖아요. 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징조가? 그러니까 징조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질문은 없었지만 주님이 정말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이제 맨 끝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징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징조에 대한 내용도 조금 길고 상세하게 그래서 본문만 보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여러 설교들과 마찬가지여서 예수님께서 징조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징조 A, 징조 B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각각의 징조들 안에는 네 종류의 징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1번 징조, 2번 징조, 3번 징조, 4번 징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징조 3, 징조 1, 징조 2, 징조 4 이게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네 가지 내용으로 징조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체적인 징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게 어떤 것들이 세상이 망할 때 나타나는가 하고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나 교회나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적이 있었는가? 과연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도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완전히 일치하고 부합한다. 그런 모습을 갖추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모습들 뿐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지러워진 질서들이, 어지러워진 그런 모습들이 더 심각하게 돼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없어도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게 도대체 맞나? 이게 질서가 맞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야, 이제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징조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징조와 두 번째 징조를 보고 내일 세 번째, 네 번째 징조를 볼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는 4절과 5절이에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미혹이 있는 거예요. 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간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 미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나 현실 속에서 보면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내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들 보기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뭐 나라의 독립이 되었던 부귀영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그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준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러고 따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사실 간단해요. 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면 자꾸 따라가게 될까? 내가 원하는 걸그 사람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흥행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이단들이 저렇게 세가 늘어날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단을 따라갔더니만 막 병고침도 나타나고, 거기 갔더니만 자식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거기 갔더니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지금 주신 것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가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는 돈을 조금 더 벌었으면 난 이거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뭐 그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자꾸 강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나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으면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여기다가 투자하면 돈 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가 마음이 거기에 자꾸만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그거 누리고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기에 그것을 누군가 준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로 쏠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이가 고3이 되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 와서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보다 교회 와서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인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어느 학원이 좋은가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쓰여요. 아직 그거 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맨 마지막 말세의 징조인가, 어떤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되고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서로 둘러앉아서 늘 돈 얘기, 늘 둘러앉아서 학원 얘기, 늘 둘러앉아서 세상적인 욕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아, 여기 가면 좋은 게 있대, 저기 가면 좋은 게 있대,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여기를 자꾸 따라가는 양상들이 되는 거죠. 이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운 질서 속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 망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아, 무너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해도 미혹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주의한다는 건 미혹이 많이 있겠지만, 아, 저기로 휩쓸리면 안 돼,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욕심부리는 마음과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징조가 6절부터 8절까지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소문이 있다고만 말씀하셨지만 소문이 들려오다가 결국 전쟁도 실제로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7절 뒤에 보시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는 전쟁, 지진과 기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조그만하게 보면 내가 다니는 직장, 조그만하게 보면 내가 사는 동네가 있고요. 그보다 더 크게 보면 나라와 민족, 그보다 더 크게 보면 하늘, 땅, 바다, 막 이런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의 큰 환경들이 다 뒤집어지고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나라와 민족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땅이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징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질서가 흔들리는,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묘하게도 요즘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 때문에 막 난리인데, 저는 뭐 전쟁 소식이나 뭐 뉴스를 많이 보진 않는데, 어제 저녁에 밥 먹고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다 정말 모처럼 켰더니만 테헤란이 불타고 있는 장면이, 이란에서도 테헤란이 도대체 얼마나 폭격을 한 건지 막 온 사방 막 불길이 무슨 정유소에 불난 줄 알았어요. 새까맣게 막 연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내가 테헤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지금 미사일이 떨어질지, 언제 어디서 불길이 치솟을지 모르는, 눈앞에 나갔더니 막 불이 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도 삼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정말 참 몰인정하다, 혹은 주님께서 정말 본능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쳐다보고 어떻게 안 무섭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도, 지진이 일어나도, 기근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안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마음을 이 세상에 많이 두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천국과 영생의 마음을 많이 두어야 그리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흔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그래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지 어우 이거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내가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고 사라지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온 세상이 새 옷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준비한 대로 줄 것이다. 이제 이 말씀들을 주실 거거든요. 그 사실을 늘 생각해야 그래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온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징조를 보면 이 징조는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죠.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때부터가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끝부분입니다.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지만 교회도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인 모습일 때들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정결한 모습으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님을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을 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에 전쟁의 소식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니 어찌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휩싸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만날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잘 이겨내는 그리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